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주 히말라야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오늘 지난 9일 인도 히말라야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인근에서의 충돌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군 병사들이 타왕구역의 실질적 통제선을 넘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싱 장관은 우리 군은 중국의 시도에 단호히 맞섰다면서 그들이 그들의 진지로 철수하도록 했고 양측 병사 일부가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 중국 국경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인도 측이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진지하게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2020년 6월 중국이 장악한 티베트 고원과 맞닿아 있는 라다크 가란 계곡에서 양국군이 백병전을 벌인 뒤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를 짱란, 즉 남티베트로 부르며 인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WTO의 틀 안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관련 조치가 국제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후지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우리의 특정 조치들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협의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후지 대변인은 우리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과 소통했듯이 미국의 선별적인 행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며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토론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7일 핵무기 개발용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미국의 기술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앞으로 5년간 반도체 생산 연구에 1,43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 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통일된 목소리로 말할 때에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도전을 제시한다면서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데 모든 나라가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북한이 올 들어 60차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아프리카 49개 국가 정상들과 아프리카연합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어제 열린 한 행사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가 미국의 투자를 제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를 따라잡아야만 한다며 미국은 아프리카에 중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고의 기술과 혁신, 최고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에 자원들을 테이블로 가져오고 있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아프리카연합 주요 20개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어제 화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체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장단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개념 및 국제 자금과 전문 지식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은 물론 재건 의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당국 차관보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통과는 김정은 정권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제책이자 지지 표시라고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늘보다 거의 10도가량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는 밤부터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당국 차관보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3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관련국들의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차관보 회담에 대해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이 회담을 통해 밝힌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거듭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프놈펜에서 만나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또 이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 한미일의 공고한 입장을 이번에 차관보들이 만나서 재확인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31차례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8차례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입니다. 두 차관보는 또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 진전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프놈펜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태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제 한미일이 인태 전략에 있어서 이쪽은 협력 관계라는 것들을 일정 부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정상 간의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차관보가 순방 일정 형식으로 해서 관련국들을 돌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차관보는 이와 함께 미한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이번 회담에서 방한 전 이루어졌던 방중 결과를 설명했다고 전해 두 차관보가 미중 관계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미한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 국장과 중국 허베이성 랑팡에서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에 앞서 12일 오후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 간 공동 이익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채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소개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고 한국 편을 들긴 어려운 국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바라는 양국의 공통 분모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좀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도하게 기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어떻든 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한중 간에 논의를 안 하는 또 문제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그런 요구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측 발표는 또 왕 부장이 이번 회담에서 제3국인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부는 미한 외교차관보 회담을 마친 뒤 왕이 부장의 이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미한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 외교부 발표 내용의 차이로 미루어 북한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다시 확인된 셈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긴밀한 한중 경제관계를 고리로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나마 미국의 인태 지역의 핵심 동맹국 중에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미국에 그만큼 경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은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거죠.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경사되지 말아라라는 거 그게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이 폭넓게 논의된 이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지난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과 후에 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국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60차례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유는 12일 북한 국적자 8명과 관련 기관 4곳에 대해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등 독자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후에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후 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최소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8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북한의 첨단무기개발기관으로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 변광철과 정영남, 오영호,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김광현, 길종훈, 노동당 산하 조선연봉무역총회사의 박광훈, 김옥유 등입니다. 또한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무기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선박 뉴콘크와 유니카, 그리고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 로운산무역회사 등 기관 4곳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이번 조치로 유해 대북 독자 제재를 받는 개인은 73명, 기관은 17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80명, 기관은 75곳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지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그해 11월 첫 독자 제재를 채택한 이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을 계속 찾고 있으며 이들을 주저없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에 계속 책임을 물리는데 미국의 제재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for individuals who would be appropriate to sanction under our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those authorities that are targeted at the DPRK's.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제재 권한의 집행 대상이 될 적절한 개인을 항상 찾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더 광범위하게는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개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와 잠재적으로는 그 너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계속 물리겠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 are individuals who are appropriate for the use of sanctions, we won't hesitate to do that.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라 로젠버거 국가안보회의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 등이 중국 관리들과 내년 초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준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lways a range of preparatory discussions before any senior level travel anywhere. I would hazard to gues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고위급 방문 전에는 항상 다양한 준비 논의가 진행된다며 감히 추측하자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는 더욱 강도 높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첫 고위급 방문이자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첫 고위급 방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여러 차원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왔다면서도 복잡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IRA 문제와 관련한 미한 양국 간 협의 진행 상황과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과 관련해 한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we have had extensive consult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또 미한 간 협의가 양국 대통령 간 논의를 포함해 여러 차원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고려되는 이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feel confident that we can get to a place of understanding and where both of our countries can.
양측이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big complex piece of legislation. Not everything gets resolved in a day, a week or a month.
이 사안이 크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하루나 한 주 혹은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 그리고 동맹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를 입증하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포럼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고위 당국자 간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는데요. 미국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 릭 워터스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국무부 부차관보가 11일과 12일 중국 랑팡에서 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는 12일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한반도의 지역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해 주요 역내 현안과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별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에 나서면 미국이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 주석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관리는 이번 미중 고위급 외교회담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었다며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로젠버거 선임국장은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로젠버거 선임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고위관리는 전했습니다. 또 양측이 기후변화, 보건안보, 세계 거시경제안정, 세계 식량안보와 같은 국제적 도전 등 상호 이익이 교차되는 분야에서 가능한 협력을 모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이 솔직하고 깊이 있고 건설적이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으며 앞으로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지난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공동인식의 이행 방안, 타이완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 문제, 양측 간 고위급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방문을 마친 뒤 12일 한국에 도착했으며 14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오늘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세계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회동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대표들은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한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모든 국가가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며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 발언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지적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고 이런 견지에서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지만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이 제안한 안보리 의장 성명 등 공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또 앞으로도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와 미한일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에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올리고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결정할 예정인 새 안보 전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의 이번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의원들은 이 법안이 김정은 정권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제책이자 지지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 해악에 맞서기 위해 하원도 법안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인들에게 계속해서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독재주의라는 독에 항상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김정은 정권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특사 임명에 관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12일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은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가치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이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거부당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의 관문이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레 의원이 이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지 세 차례 재승인을 거쳐 연장되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 9월 탈북민 장학사업을 출범시킨 영국의 민간단체가 본격적으로 장학생 선발 작업에 돌입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탈북학생 2명을 선정해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 탈북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 북한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자유활성화 네트워크 장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탈북 학생 2명을 선발해 내년 9월부터 1년간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커넥트 북한이 주최하는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혹은 이전에 북한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고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에든버러 대학에서 석사 입학 제안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오늘 15일까지 에든버러 대학에 직접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커넥트 북한의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12일 VOA에 이번 프로그램은 탈북민 중 특히 젊은이들의 사회적 리더십과 교육 기술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탈북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탈북민들이 대상이고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leadership and educational skills of young in particular, but North Korean escapees.
특히 모든 탈북민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을 마음껏 살도록 돕는 것이 커넥트 북한의 목표이며 장학 사업의 초점도 같은 방향에 맞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발된 탈북민 2명은 학비 전액과 연간 15,000파운드, 미화 약 17,000달러의 생활비, 그리고 왕복 항공권을 지원받는데 에든버러 대학에서 전공할 석사 학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글랜디닝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탈북민이 더 나은 사회적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며 영어, 정치, 경영, 교육 등 어떤 전공을 원하든 더 좋은 지도자가 되는 데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만 제시하면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urpose is supporting any program that can help a North Korean refugee.
또한 앞으로 석사 과정은 물론 학사 과정으로도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유럽 내 다른 대학들과도 장학 사업 진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트 북한 외에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 센터가 2017년부터 탈북 난민들에게 북한 자유 장학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부시 센터는 지금까지 탈북 난민 학생 30명에게 60회에 걸쳐 22만 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관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납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지난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일본 정부가 주최한 납치 문제 관련 국제토론회에 참석하고 마츠노 히로카즈 내각 관방장관을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심포지움에서 이산가족과 납북자, 한국전쟁 국군포로, 억류자 등 북한인권 상황과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사는 특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일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포괄적인 북한인권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갖고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 대사가 마츠노 일본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예방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회동에서 납치 문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는 물론 국군 포로, 억류자 등 보다 포괄적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함께 기여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협력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 대사의 이런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자국민 납치 피해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본 정부의 좀 더 포괄적인 접근과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일본이 납치 문제뿐 아니라 유엔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고 규탄한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인식 주관을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초점을 대부분 일본인 납북 피해에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츠노 장관은 10일 납치 문제 관련 심포지엄 축사에서 납치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최우선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불신을 해소하고 양측의 밝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선 정상 간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일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 대사가 도쿄 방문 중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별도로 면담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 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포괄적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 대사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살몬 보고관이 내년에 본인이 직접 준비 중인 북한 여성인권 관련 행사에 이 대사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하 대사는 이와 관련해 VOA에 한국 내외에서 북한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노력을 위해서 크고 작은 포럼, 미팅, 워크숍, 회의 등을 국내외적으로 해나가면서 공감대 공론화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화, 정쟁화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중립적인 국가들을 설득하며 더욱 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14일 서울에서 북한인권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대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201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후원하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함께 기획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이신화 대사,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참석합니다. 또 미국 측에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종료를 앞둔 117대 미국 연방의회가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바쁜 시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북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의회에서 전격 처리된 북한 관련 법안은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안과 미국 이산가족상봉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3건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크고 복잡한 조항을 담은 이런 법안들이 단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진전을 이룬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들은 연말에 의회의 관심이 쏠리는 각종 예산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회기 막바지에 동력을 얻어 주목됩니다.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원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은 지난 7일 상하원의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포함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원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년 넘게 상원에 계류돼 있다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낸 겁니다. 법안은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면서 연내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결의안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 제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상원에서 시작된 회기 막바지 법안 통과 동력이 하원으로 이어져 연내 법 제정까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내년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재상정돼야 합니다. 현재 의회는 상원의 대북정책감독법안과 하원의 한반도평화법안, 상하원의 대북인도지원개선법안 등도 계류 중입니다. 대북정책감독법안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 의결 안건으로 올려져 기대를 모았지만 표결 보류 요청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1년 넘게 소관상임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공화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도 주류 세력을 포함한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끌어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제128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2일 올해 말 예정됐던 북한에 대한 자체 감사가 열렸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자체 감사 개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감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회원국의 결정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무역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회기 결정을 상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결정에는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에 관한 항해 경고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북한이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지난 11월 1일자 IMO 회보에 실린 일본과 한국,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이사회가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국들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차 해양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내년 봄 열릴 예정인 IMO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제129차 정기이사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으로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북한이 국제 해양 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올해 말 진행할 예정이라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부정적인 여파가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국가를 뜻하는 인권 우선국을 분류해왔습니다. 북한은 첫 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에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버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모두 31개 나라가 인권 우선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보고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경 봉쇄와 내부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해 내내 유지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유엔 인권기구와 지원단체의 지원 배분 활동이 받은 심각한 영향과 관계자들이 철수하게 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과 언론 자유지수 최하위국으로 지목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원칙적으로 북한 헌법은 표현, 종교, 신념, 언론, 결사, 평화적 시위 등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 중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른 조치도 지속해서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지난해 다자간 포럼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논의했으며 영국은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은 북한 정부의 코로나 억제 조치가 균형 있게 취해지고 주민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이 결의안은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제한 없는 현장 방문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관여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계속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임시 폐쇄와 국경 통제와 입국 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과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과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특히 다자적 포럼을 활용해 유엔 인권 관계자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국제인권제재체제에 따른 인권 관련 독자 제재 활용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건이 허락하면 대사관 인력을 평양에 복귀시키고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사이에서 더 많은 관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안보리의 비공개 북한 인권 논의에 앞서 최근 탈북 청년과 만나 대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 탄압 실상을 계속 세계에 알릴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한 탈북민을 만나 직접 전해들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On Wednesday, I spoke with Noah Park. Noah escaped the DPRK regime when he was just a teenager.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 직전 약식 회견에서 지난 7일 10대 때 북한을 탈출한 박 노아 씨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에 따르면 박 씨 가족은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박 씨가 14살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폐를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박 씨 아버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북한에서 매우 드물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지만 이후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Because the repression by the DPRK regime is so dire, the family could not find work.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억압이 너무 심해 박 씨 가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박 씨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낙인 때문에 대학을 다니기는커녕 군에 입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끔찍한 가난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결국 절박함에 탈북을 선택했고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직접 만나본 박 씨가 나이에 비해 현명했다며 안보리에서 꼭 공유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He told me about the simple freedoms that North Koreans are not able to enjoy.
박 씨가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자유,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심지어 휴가를 갈 권리 등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없는 단순한 자유에 대해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대화 등 억압에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도울 어떤 수단이든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가 아직 품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와 대화한 후 자신도 희망이 생겼으며 그 희망의 메시지와 용기를 안보리 회의에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ter talking with him, I have to say he gave me hope as well.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아의 말들이 용기를 줬으면 한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탄압 실상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 UN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사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북한 출신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2017년 11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탈북자 지현아 씨와 조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탈북 여성들에게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정부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0월에는 서멘사 파워 당시 대사가 한국에서 직접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찾았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정도 방문했습니다. 당시 파워 대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탈출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북한 정권에 보복을 당했다며 울먹이는 한 탈북 여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인 영김 하원 의원이 의회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이 되면서 상봉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8일 성명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의회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한국전의 여파 속에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초 미국 이상가족 상봉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어 1년 넘게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은 지난 7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국 이상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내 한인 이상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측과 미국 내 한인 이상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 등에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은 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상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과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45년 12월 13일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막합니다. 1545년 12월 13일 시작해 1563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 이탈리아의 북부 트리엔트에서 개최된 공의회로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를 명백히 하고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소집됐고 율리오 3세를 거쳐 비오 4세의 재위 기간에 폐회됐습니다. 공의회는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교리나 규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는 가톨릭의 최고 회의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내붙였고 이는 유럽 전역에 퍼져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바오로 3세가 종교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기간 중 카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교황권을 재확인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많은 악습들을 폐지시킵니다. 2003년 12월 13일 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체포됩니다. 저녁 8시 30분경 66살의 전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은 자신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농가 근처의 작은 땅굴 속에서 은신 중 체포됐습니다. 후세인의 전 경호원들 그리고 후세인 측근의 친척들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세인의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은 현금 75만 달러와 AK-47 기관총 2정 그리고 권총 1정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다 생포된 것입니다. 후세인은 체포 당시 얼굴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상태였고 미군 의료진의 DNA 검사로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시 후세인은 미군이 찾는 제1의 인물로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에서 포로 신세가 된 후 후세인은 2004년 6월 범죄자 신분으로 연합군 임시행정처에서 이라크 정부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30일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